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갈릴리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서는 돌로 된 물독 여섯 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은 처음으로 갈릴리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렸을 때 동화책을 읽어보면 백설공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엔딩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그리하여 그 왕자와 공주는 결혼을 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끝납니다. 동화는 항상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가 아이에게도 똑같이 공주와 왕자는 결혼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라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동화를 읽어주고 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과연 그랬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 결말에 대한 다음 이야기들도 좀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항상 결혼 그러면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 과정을 좀 더 그 뒷부분에는 설명을 해주면 좋겠지만 정말 이 남편의 말대로 과연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것이 우리 인식에 있기 때문에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할 거다라는 막연한 그 희망을 가지고 결혼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행복의 유지는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뭔가 인내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희생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때로는 좀 삐걱거리더라도 내가 먼저 말을 건네고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이 반복되는 노력이 없다면 아마 후반부 동화 2부작이 나온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이 없다면 공주와 왕자는 결혼 후 서로 단점을 발견하고 성격 차이로 서로 비난하고 경멸하다가 담 쌓고 영원히 말 안 하고 살았더래요.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잖아요. 부부 싸움 한번 해보고 나면 자존심 때문에 며칠이고 말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화해의 기술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막연하게 서로 그 기간 동안 냉랭하게 그렇게 살아간 경험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가나에서 혼인잔치, 혼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혼인잔치, 그야말로 잔치에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랐다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모두 또 신앙생활이 모두 혼인잔치와 같은 그 기쁨의 시간들을 바라지만 영원히 포도향에 취해서 살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달콤했던 그 로맨스 시절이 지나고 한멸의 시간이 때로는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무언가 서로의 바랬던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그 기쁨의 포도향은 떨어지고 맹물과 같은 밋밋한 신앙생활, 결혼생활, 더 나아가서 대화가 없다면 결혼한 독신생활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때는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즐겁고 자기가 봉사할 때도 그렇고 뭔가 내가 노력하는 만큼 사람들이 기뻐해 줄 때는 정말 신앙생활도 기쁜데 나는 정말 열심히 해,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뭔가 지적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잔소리, 옳은 말이지만 기분 나쁘게 하는 거, 그게 잔소리죠. 그 잔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은 결혼생활이고 신앙생활이고 뭔가 기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결혼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생활하고 선행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다 보면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뭔가 타성에 젖어 사는 삶, 밋밋한 신앙생활,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그 속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포도주 항아리의 바닥이 드러났다라는 것, 결혼생활에 있어서도 뭔가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 밑바닥이 드러나면 찌꺼기가 좋지 못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바닥이 드러났다, 혼인잔치에 술이 없다,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죠. 즐거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혼생활에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들려주고 계십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스스로 정말 다시 한번 결심하고 노력함으로써 내 스스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정말 누군가의 하느님의 은총,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의 힘 없이 해결할 수 없는 또 그런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영적 식별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의탁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자기의 노력으로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면담만 계속 하려고 합니다. 사제에게 찾아와서 아이고 우리 결혼생활이 이래가지고 남편을 안 바뀌고 하느님께 매달리기만 한다고. 해결점이 없죠. 본인이 노력을 하고 하느님의 은혜가 보태져야 되는데 본인은 노력하지 않고 하느님의 은총만 간구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노력해보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그 문제를 어디에 가져가야 되느냐, 한나가 사무엘 그 제단에 가져왔듯이 내가 해보고 될 수 없는 것은 마지막으로 주님께 의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총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느님께 의탁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다 해결할 것처럼 노력하다가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결과물이 좋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루카복음 5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일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밤새도록 애써 수고를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절망했습니다. 자기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경험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하고 회복하려고 해도 그것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빈 그물질만 계속 해대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코로나로 인해서, 주위 환경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결핍, 연약함, 한계를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결핍, 연약함,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제가 밤새도록 했지만, 낚을 수가 없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다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라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는 은총을 얻었습니다. 가득 참이지요. 텅 빈 것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채워졌습니다. 채워짐과 충만함은 나의 노력과 주님의 은총이 함께할 때 그것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신앙생활도 나의 노력과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할 때 다시 바닥이 드러났던 것들이 충만해지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장에 주님의 은총을 체험했을 때 자기가 죄 속에서 살아갔을 때는 정말 뼈가 묻어나는 그 한계에 도달했지만 어느 순간 주님께 자기의 고백을 하고 나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내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도록 당신께서 다시 은혜로 채워주시니까. 충만한 것은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 혼인생활은 내 스스로 노력도, 나의 노력도 필요하고 하느님의 도움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결혼 성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또 하느님의 은총과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독에 물을 먼저 채워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노력을 먼저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독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이 하인들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물독에 물을 채우라 했는데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가정생활에 왜 변화가 없고 회복이 없겠습니까? 주님이 하라는 것을 그 이상으로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생활, 신앙생활, 본인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주님의 은총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제조건은 주님 말씀대로 먼저 내가 다시 한번 노력해보는 겁니다. 결혼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물독을 채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물독은 채우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 혼인잔치는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만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간다면 결혼생활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질만 될 뿐입니다. 변질이라는 것은 처음보다 더 안 좋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변화라는 것은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주님의 은총의 단어와 결부됩니다. 처음보다 더 좋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를 더 크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혼인생활에 행여라도 항아리가 비어 있습니까? 바닥이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물독에 물이라도 채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가미될 때 부족함에서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전보다 더 좋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 인생의 후반전, 아니 새로운 혼인생활을 준비시키기 위한 주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포기하기보다 물독에 물이라도 다시 채워넣을 수 있는 나의 노력을 주님께 봉헌하고 주님의 은총을 바라며 살아감으로써 맹물과 같은 밋밋한 결혼생활이 어쩌면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최고의 포도주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 봅시다. 상대방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물독에 물을 채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최고의 기적을 위하여, 최고의 변화를 위하여 서로서로 다시 한번 노력하고 협력함으로써 우리 가정생활, 혼인생활, 신앙생활이 다시 포도주와 같이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러한 제2의 후반전을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고 기도드립시다. 우리 각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께 우리의 다짐을 드립시다. 아멘.